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엠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서 큰 승리를 거둔 마크롱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마크롱 후보와 경쟁했던 마린 르펜 후보의 입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도 성명에서 마크롱 후보의 승리는 견고하고 단합된 유럽과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내향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선 상징적인 승리이자 유럽연합에 대한 신임 투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며 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오늘 청문회에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청문회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의 관계에 관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했던 데 대한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이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양국 합동군사훈련에는 1,5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올해는 약 5,4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남수단에서 내전으로 1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탈출했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자국 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전으로 인해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남수단에 올해 말까지 필요한 1억 8,100만 달러 중 52%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도 남수단 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 7억 8,180만 달러의 11%만이 확보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수단은 두 종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사이의 정쟁으로 지난 3년여 동안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근 적대적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시아파의 야심으로 인해 경쟁국 이란과는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인 대흑안 이란 국방장관은 오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은 그 같은 무지에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는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래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난해 사우디에서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한 일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일로 양국은 외교와 무역 관계를 단절했으며 이후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도자인 압둘 하십이 사망했다고 미국과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하십은 최근 아프간 군 병원을 공격해 50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주요 공격의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중도신당의 앙마르슈,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39살의 젊은 정치인인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신당을 창당하고 이어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누구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지친 프랑스 유권자들이 분노를 쏟아내면서 극우 세력인 국민전선에 마린 르펜 후보와 함께 결선 투표에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기성체제 또 인물을 다 바꾸자는 뜻의 대가지즘 열풍이 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젊고 유능한 이미지에다 기성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모습에 유권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이슬람 혐오, 프랑스 우선주의와 유럽연합 탈퇴에 기반을 둔 인기 영합주의 정당인 국민전선의 집권을 막아내긴 했지만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기성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과 대가지즘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에서 21도, 신의주 12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12에서 22도 예상되고요. 함흥 10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 머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 are a part of me.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I could, the nicest one would be with you, and you'd be here with me. Don't you ever get lonely, Lord? I'm no good when you're away, but what do you expect from a girl who loves you like I? Get lonely. You're a part of me that I can't do without. You're a part of me. The dreams are all about what you can't hold on to. Something that you've never. Great, now you're a star.
I'm a girl who loves you just the 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어제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6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올해 39살인 마크롱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을 누르고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역 1인자가 미군 특수부대 공격으로 사망했고요.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여론 주도층이 중국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프랑스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도 신당 소속 앙마르슈의 마크롱 후보가 압승을 거뒀군요.
네, 어제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 신당 앙마르슈, 이 전진이라는 뜻인데요. 이 전진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유효 투표수 가운데 약 66%를 얻어서 이 34% 득표에 그친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 마크롱 당선인은 르펜 후보의 두 배를 득표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건데요. 지난 1965년 이후 역대 프랑스 대선은 약 51%에서 55% 정도가를 승자가 득표하고 이 패자가 한 45%에서 49% 정도 득표하는 박빙의 승부로 항상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당선인과 경쟁자의 표차가 큰 것은 이례적인데요. 단 한 번의 예외는 마린 르펜 후보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이 국민전선을 창당하고 대선에 뛰어든 뒤에 약 18% 득표에 그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패했던 2002년이 단 한 번의 예외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크롱 당선인이 이렇게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극우 정파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들의 경계심 때문에 이 마크롱 당선인에게 지지가 몰린 것으로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르펜 후보는 반이민, 반이슬람, 반세계화 등을 외치면서 사실상 이 유럽연합 EU 탈퇴를 공약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들을 내세웠는데요. 오늘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프랑스 대선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르펜의 패배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게 했던 요인인 극우 포퓰리즘이 유럽에서 저문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 유권자들이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 정치권에서 지지를 넓혀온 극우 혹은 포퓰리즘 포퓰리즘 정파들은 이 민족주의 내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외국인과 이민 혹은 난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공통점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르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는 이 유럽 지역 정세에 큰 변동까지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펜 후보의 패배로 유럽 사회가 더 이상의 큰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습니다.
예. 자, 마크롱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인물인가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은 1977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9살입니다. 이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건데요. 이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중도 노선을 내세워서 복지 확대와 친기업 정책을 통한 실업률 완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이 정치를 꿈꾸면서 프랑스의 기성정당인 사회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4월에 이 친인척들을 비롯한 200여 명을 중심으로 이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창당해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대선 전 동안 주목을 받다가 지난달 23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약 24% 득표율로 이 공화당과 사회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모두 물리치고 1위를 기록하면서 약 22%를 얻었던 르펜 후보와 함께 결선에 오르면서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예, 야,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그야말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크롱 당선인은 이번 대선 전까지 이 선거 출마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 프랑스 정치권에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최연소 강료로 이 경제부와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중에 처음 알려졌고요. 이후에 이 15살 학창시절에 만났던 24살 많은 은사와의 결혼 등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정치와 관련된 경력은 입각 직전 2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인 엘리제 궁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일한 게 전부였는데요. 이 올랑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이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유럽연합과 통합, 세계를 향한 개방 등 공화국의 가치를 믿고 있음을 이번 대선 결과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의 승리를 축하한다. 함께 일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고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새 대통령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지도자들은 이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를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공통적인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고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강하고 진보적인 유럽을 옹호한 구상이 프랑스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아시아권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프랑스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첫 서방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과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밝혔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자 이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실시되는데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약 26%가 이미 투표를 마치는 등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한 13명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그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로 대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아프가니스탄 1인자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책임자인 샤이크 압둘 하십이 최근 미군과 아프간 특수부대 연합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미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압둘 하십이 지난달 특수부대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하르주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압둘 하십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해 7월 이 미군 드론 이 무인기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피즈 사이드 칸을 이어서 ISIL의 아프가니스탄 지역 총책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존 니컬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낭가하르주 남부 등지에서 이 주민들에게 고문을 비롯한 폭력을 행사하고 야만적인 살인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월 초에 아프간 수도 카불의 국립군사병원을 공격해서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건도 이 인물이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ISIL의 아프가니스탄 최고 지도자를 목표로 한 이번 작전에서 미군의 희생도 일부 있었다고요?
네. 이 압둘 하십을 제거하기 위한 미군과 아프간 특수부대의 연합작전은 지난달 27일 이뤄졌는데요. 이 압둘 하십을 비롯한 ISIL 지휘부가 은거한 곳으로 파악된 낭가하르주 산악지대에 미군 50명, 아프간군 40명이 투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군 두 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미군이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낭가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ISIL의 호라산 시설에 이른바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대형 폭탄 GBU-43B를 투하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인접한 ISIL 지도부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백악관에 요청해서 다음 주 중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수천 명을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은 추가 파병 규모가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중국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신뢰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결속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시아 유소프 이샥 재단 산하 아세안 연구소인데요. 이 유소프 이샥은 싱가포르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아세안 연구소는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 동남아시아 일대의 정치인과 학자, 기업인, 사회 지도자, 언론인 등을 비롯한 약 3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73%가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예. 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요?
예, 응답자의 18.2%만이 아세안의 영향력을 인정해서 중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경우는 3.5%에 불과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75%가 향후 10년 동안 역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칠 나라로 중국을 꼽아서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자, 영향력 면에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신뢰도 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응답자의 약 70%가 중국이 이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등을 위해서 바르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일대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아세안연구소 측은 중국의 주장과 행동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역내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에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다국적 경제협력 구상인 1대1로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수입 또는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역내 국가들을 종종 압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까?
예,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일본이 국제평화와 안보 등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여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고요. 유럽연합의 경우 응답자의 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 보호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또 지난 4월 미국 실업률이 4.4%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원이 오늘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혹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부장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며칠 만에 경질됐습니다.
예, 자, 예이츠 전 대행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혹시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예이츠 전 대행은 앞서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의 관계와 관련해 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임명된 지 2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처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제재 문제를 얘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게 경질의 이유가 됐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저 뿐만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이라고요?
예,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수장이었던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이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 역시 이 선거 직전 공개된 이메일 때문에 자신이 패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와 미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러시아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을 중국이나 다른 해킹 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를 잡지 못했다면 누가 해킹을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은 완전히 지연한 얘기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 주지사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릭 에벅 주지사가 어제 법안 서명식을 갖고 텍사스주는 합법적인 이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합법적인 이민은 위험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는 미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먼저 이민자 보호도시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민자 보호도시는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들 지역에선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지 않고요. 또한 범죄자의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협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했던 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지난 1월 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 협조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었습니다.
네, 자, 텍사스주의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네, 이 법은 주 내 시와 시보다 더 큰 단위인 카운티들이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만약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퇴직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 경찰국은 하루에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법과 관련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예. 이 법안은 텍사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지난주에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게 된 건데요. 자, 9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인권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텍사스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조처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체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찰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이 텍사스주 내 최대 도시인 휴스턴과 댈러스의 경찰청장은 합동신문기고를 통해서 이번 조치가 지역 사법당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새 법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법 집행과 관련한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불법 이민자 단속도 효과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도시 관련 행정명령도 법적인 제동이 걸린 상태죠.
맞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이 지난달 말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예비적 부분 정지를 시킨 겁니다. 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라고 지적하면서 이 지방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지방의 이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 수치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미국의 실업률이 4.4%였습니다. 이 전달인 3월에 4.5%보다도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실업률과 함께 신규 고용도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노동부는 실업률과 함께 지난달 추가된 일자리 숫자도 공개했는데요. 비농업 부분을 기준으로 모두 21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당장 올해 평균인 18만 5천 개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3월에 9만 8천 개와 비교해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늘었나요?
네, 레저와 숙박 부문에서 5만 5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고요. 전문직과 사업 부문에서 3만 9천 개, 보건과 복지 부문에서 약 3만 7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또 건설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5천 개와 6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처럼 고용 실적이 좋아진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로 전망되면서 1분기의 0.7%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보다 올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 시장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돼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전달인 3월에는 실업률은 낮았지만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적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달 고용지수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이 전달의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된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1년간 이 실업률 5% 아래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다음 달 1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자, 이때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연준은 앞서 이번 주에 열었던 이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 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인상이 되는 거죠?
예,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에서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카렌족 출신의 인권운동가 마이라 다가이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부 정권의 탄압으로 집을 잃고 떠도는 내부 난민으로 태어난 마이라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형제 자매와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가족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 다니고 때로는 정글에서도 여러 날을 지내야 했던 마이라 씨는 살아남기 위해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살윈강을 건너게 됐는데요. 당시 마이라 씨는 10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The UNHCR started learning about our existence as the refugees on the Thai soil.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카렌족 난민촌이 세워졌습니다. 전 거기에서 수년을 살았는데요. 수십 년씩 대를 이어 살아오는 난민들도 있었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정식으로 난민증을 받았고 또 여러 구호물품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카렌 난민촌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안 심사와 건강 심사 등을 거친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 유엔 난민기구가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나라가 최우선이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2004년에 미국에 난민으로 오게 됐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마이라 씨가 처음으로 밟은 미국 땅은 다름 아닌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세계 곳곳의 이민자가 모여 사는 뉴욕은 기회와 자유의 땅이었지만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홀로 살아가기엔 만만치 않은 도시였는데요. 마이라 씨에게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요?
Well, in the camp we do have some education, but it is not the formal education.
태국 난민촌에서 학교에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정식 학교는 아니었죠.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주지도 않았고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도 저는 난민촌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나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미국에 와서는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마이라 씨. 정글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미국 학교에서 살아남기가 시작됐습니다.
Firstly, I'm in New York City. It's crazy. It's big. Everything is so expensive.
미국에서 첫 해는 힘들었어요. 뉴욕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분주하고 물가도 비쌌죠.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강의를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결국 녹음기를 들고 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수업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집에서 수십 번씩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교과서도 너무 두꺼웠어요. 하루에 20장, 30장은 읽어가야 하는데 밤새 5장도 못 읽은 날도 많았습니다.
마이라 씨에게 더 힘든 건 바로 미국의 독특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In the US, class discussion add a lot onto your grade. But I wasn't able to do that. So
제일 힘든 건 토론 수업이었어요. 미국엔 토론 수업이 많은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토론 수업이 불가능했던 거죠. 토론이 성적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론에 참여 못하는 걸 어떻게든 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교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토론 대신 미얀마 정치나 경제 이런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식으로 대체해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힘들어도 다른 방법이 늘 있었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저는 무엇보다 늘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겨나갔는데요. 이런 자세가 미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2년제 지역 전문대학을 다녔던 마이라 씨는 2년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권운동가로 미국 전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이라 씨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2의 인생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Life you can look at it in different ways. Even those who wanted to look for money. I'm just telling you, America is one of
사람마다 다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또는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죠. 미국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나라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강연을 해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 또 이것에 만족합니다.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 돈을 벌기 원했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이라 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목격한 아메리칸 드림 성공담을 나눴습니다.
I'm just telling you one of my experience in New York. Every time when I went to my dentist's office.
제가 처음 뉴욕에 정착할 당시에 늘 오가는 길에서 채소 몇 가지를 파는 중국인 행상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1달러 99센트, 헬로우, 땡큐 딱 이 세 마디만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3, 4년이 지난 후에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라졌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행상 아주머니가 몇 년 사이에 돈을 벌어서 바로 그 길가에 중국인 식당을 차렸더라고요. 영어를 못해도 돈이 없어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또 도전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운동가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고 있는 마이라 씨. 친구들이 보는 마이라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카렌족 출신으로 마이라 씨를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 웨이 오스틴 씨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Myra is very kind, nice, generous, quiet though.
마이라는 착하고 친절하고 또 정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랍니다. 사석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친구가 인권 운동가로 또 강연자로 활동하는 게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해요.
웨이 씨는 그러면서 마이라 씨에 대해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One thing about Myra that I want to point out is that although she is a Karen lady,
마이라는 카렌족 출신이지만 미얀마에서 내부 난민으로 떠도는 다른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카렌인만을 위해 활동하진 않죠. 난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마이라 씨. 어떻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인권 운동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I don't know. The activist thing has been in my blood, I guess, since I was a child.
글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운동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죠. 내가 경험한 것들이나 아니면 말해야 하는 것들을 꼭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렸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3년 만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유엔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일했고요. 또 그때 마침 미국 버마운동이라는 미얀마 인권단체가 생겼고 미얀마 난민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 정책국장인 마이라 씨는 카렌계 미국인협회 의장의 자리에도 올랐는데요. 미얀마의 난민 문제를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연방의회까지 드나드는 열혈 인권운동가가 된 겁니다. 미국이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출신 인권운동가 마이라 다가이포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라 씨의 인권운동 활동에 대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ut corners, cut corners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cut corner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In this chapter, I asked Mike, Have you finished planning for your vacation? 여행 계획 다 잡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Not quite yet. 아직 다 못 끝냈어.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여행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계속 찾고 있거든.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Hey, 여행 가는데 너무 절약하지 마.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내가 너라면 제대로 된 여행하는데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corner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오늘의 expression is cut, C-U-T, cut corners, C-O-R-N-E-R-S, corners, cut corners. If you do something in the easiest or cheapest way by skipping something important, you are cutting corners.
단어 cut, cut는 자르다, 줄이다 라는 의미죠.
Corners, corners는 귀퉁이,
모서리,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ut corners는 모퉁이를 돌지 않고 지름길로 가다, 노력이나 시간 경비를 절약한다는 말입니다. 일할 때 돈을 줄이려다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절차를 빼거나 관련된 규칙을 어기게도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준은 떨어지고 일처리는 엉성하게 될 겁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cut corners입니다. 일을 대충하다, 겉날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는 여전히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He tried to cut too many corners.
라고 하면 비용을 지나치게 절약하려고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Many businesses are trying to cut corners in this slow economy.
라고 하면 불경기 속에서는 많은 기업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Let's review. If you try to do something as cheaply or as quickly as possible, often sacrificing quality, you are cutting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윈니 휴스턴이 부른 Saving All My Love For You, 당신을 위해 내 모든 사랑을 간직하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Of my own, but each time I try, I just break down and cr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5월 8일 오늘.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천연두의 완전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곰보가 되는 천연두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천연두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천연두를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였습니다. 제너 박사는 소의 질병인 우두에 전염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제너 박사는 1976년 우두에 전염된 사람의 종기에서 고름을 뽑아 8살 남자 아이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 박사는 천연두 병균을 아이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종두주사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천연두 환자를 예방했습니다. 그 결과 천연두 환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결국 1980년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완전 퇴치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된 최초의 질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8일 오늘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카콜라가 세상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Soft drink was first sold to the public at a soda fountain in Jacob's Pharmacy in Atlanta on May 8th of 1886.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존 펜블튼은 자신이 직접 만든 코카콜라라는 새로운 음료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설탕과 탄산수, 코카잎 등을 섞어 만든 이 펜블튼의 청량 음료는 곧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펜블튼은 약국을 그만두고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어 이 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한 사업가가 제조법을 사들여서 1893년 코카콜라를 상표명으로 등록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3천만 병 이상이 팔리고 있다는 이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하지만 몇몇 사람만 아는 극비 사항입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조지아주의 한 은행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